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들로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교회 속에 어떤 일이 또 초대교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매우 실제적인 말씀들이 이제 등장하죠. 세상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교회를 잘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동창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죠.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고 나니까 대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너무 잘 됐다.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종교 사업을 한번 벌여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내가 대박 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자 그러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괜찮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지,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조차도 혹 잘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 수많은 단체들처럼 선구자적인 어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세웠나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그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일어난 일들 그겁니다. 행전, 그것이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사건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란 누구냐 하면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해야죠.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그 새로운 사건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역사를 이해하고 또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믿는 기독 신자라면 마땅히 이 새롭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또 새롭게 또 벌어지는가, 어떤 사건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겪게 하는가, 그런 도전들 앞에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태동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사실 성장해 가는 역사였습니다. 날로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전에 이미 예고하신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리는 열한 사도를 포함해서 약 한 120명 정도의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소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 말로 이렇게 확증하고 또 권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뒤로도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요, 또 말씀이 왕성하게 임해가는 그런 교회로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일꾼을 세우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일곱 일꾼을 세우면서 교회의 내실을 다져가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의 그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스데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성장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일꾼이 죽는 일이 생기고 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장 일로 속에 있었던 지난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성장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박해고 또 대규모로 전개되는 그런 박해이고 또 무자비하게 자행돼가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박해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큰 박해라는 표현입니다.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그래서 딱 열두 사도만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를 포함해서 그저 비교적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이들은 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듯 흩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대조되는 어떤 양상이 이제 성경에 묘사된 셈입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를 포함한 적은 무리 역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글쎄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도 흔하게 그런 얘기합니다. 급하게 내리는 비, 소낙비는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무리는 떠나지 않은 겁니다. 사도들이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와 비교해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도 아마 이때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고 또 부활의 현장인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을 각오한 어떤 그 담대함, 또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저들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에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려고 했던 그 적은 사도의 무리들에 비해서 보면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은, 여기 박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사도들이 신앙적으로 그래서 매우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보다 더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초점은 다른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만 교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조차도 때로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잘 모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더 집중해서 묘사해가는 역사는 사도들의 무리가 이런 박해 속에서 얼마나 더 결연한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냈는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사도들이 아닌 자들이, 아니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들어서 표현하자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듯 흩어져 버린 이들이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빌립이 강조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초점이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예로 이제 빌립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몇 차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주된 무대가 아닙니다. 관심의 어떤 중심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그 역사의 기록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데 이것이 손실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손실이 아니고 도리어 커다란 소득이다. 바로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 흩어진 이들을 묘사하는 1절 하반절과 또 이 4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그 뭔가 생각나는 말씀 여러분 없습니까? 1절 보시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엔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해두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성취되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는 도무지 살지 못하게 돼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참으로 대단한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날에 박해를 시행하게 되는, 대대적인 박해를 벌이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끝나게 됐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반전은 그 예루살렘을 아주 결연한 의지로 지켜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소수의 무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는 아이고 이거 망하게 됐다, 이거 다 실패하게 됐다, 낙심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바로 이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들의 흩어짐은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고, 또 이들 속에 심겨졌던, 교회를 통하여 그들 속에 심겨졌던 말씀이 다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반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대박해, 당시 교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그 일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손해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일 속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그 45장에 보시면 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뭐도 창조하신다고 그래요?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평안도 일구시지만 무엇도 창조하신다 그래요?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럽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싶지만, 바로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일 속에서 역사하신 탓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로 아까 우리가 그 본문 내용에서 본 것처럼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내용이 그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죽 급했으면 사마리아까지 갔겠습니까? 큰 박해, 이 메가톤급의 박해가 아니었다라면 그저 얼마든지 그냥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 그냥 그 정도 그렇게 큰 박해가 아니었다라면 그 빌립은 결코 사마리아 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간 것은 그가 무슨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왕 박해가 시작됐으니 내가 주님의 이 기회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자로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간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흩어진 무리들 속에 최소한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반전으로 일구어내시느냐, 그렇게 최소한 여기까지는 저들이 안 오겠지, 그리고 도망간 그 사마리아 성까지 간 피신길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빌립의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도 여행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흩어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사도행전에 그 초점이 돼서 이제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내용 본 데서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쭉 또 사건 전개가 돼서 11장쯤 가면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시 봤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떠난 교인 중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심지어 이스라엘 영토 바뀐 구브로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디를 뜻하냐면 지중해 있는 섬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베니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레바논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바로 여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참 이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교회로 거론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송한 이 바울이 이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들이 또 일어나죠. 만약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역사도 바울의 사역도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그 중요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사수했던 사도들에서가 아니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다로 흩어져 갔던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 바로 지금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흩어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싫어했던 인간상이 어디서 극명하게 나타났는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백성들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뉘어짐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탑을 세웁니다. 성읍을 쌓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단지 성읍과 탑을 높게 쌓는 것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탑을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높게 쌓아간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뉘시니까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해서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의지적으로 준비한 대비책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자구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위 자체는 능동적이지만 씨는 어떻습니까? 씨는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그 8장 1절에 등장하는 흩어지니라, 또 아까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 지금 이제 11장 내용에서 보면 스데반 일로 일어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스스로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저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수하려고 했던 그런 그 행동이 그렇다면 이거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확언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분명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들은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흔적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흩뿌려졌던 자들, 그 중에 이제 바울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흩뿌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실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로 이 땅에 이렇게 흩어뿌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보내어져서 살아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자리만 집착하셔서 천상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이 보내심을 받고 또 순종하여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시는 그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사실 지역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환경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줄 압니다. 이게 다 실패인 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됨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란 누구인가? 신자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명백해 보이는 실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벌어지는 뜻밖의 대박해, 허겁지겁 피난길에 올라가는 그런 그 도망자처럼 떠나는 그런 신세, 이처럼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진보해 간다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역사,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일은 이건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악한 일입니다. 이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게 하십니다. 피난길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전도여행길이 되게 하십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자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흩어져서 마지 못해서 밟은 땅, 자기 스스로 배척했던 땅이요 또 배척받는 땅,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합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바로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성경이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혹시 내몰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어떤 고난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덧붙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닥쳐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생애 속에서 목도 되시고 그리고 그 복된 삶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황함이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속상함이 있는 어떤 사건들을 만나지만 그런 일들로 신자는, 교회 공동체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 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악한 일을 당하여도 아파하지 않는, 그래서 새 소망과 새 희망을 품는 주의 참다운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